오늘 신명기 12장 말씀에서는 지난 시간 신명기 11장의 말씀과 연결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때 평생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규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후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사회법과 같은 세부적인 법 규정들을 의미할 때 이 규례 후카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 법도는 히브리어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규례에서 파생된 모든 공적인 사적인 의무와 권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건너편에 모압 평지에 머무르고 있는데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때라는 미래형의 시제가 여기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과 같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원문에는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약속의 땅을 차지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나안 땅의 소유권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문법적으로 확신의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문체에만 나타나고 있는 독특한 표현법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 민족들의 우상들을 파멸시키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천지에 있는 산당을 제거하고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실제로 우상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명기에 말씀해 보면 너희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되다라는 이 표현의 단어가 우리 원문의 이 표현들을 사용하면 파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열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상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닫혀 있는 거기 때문에 하늘의 축복이 닫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으면 우상을 향해 닫혀 있기 때문에 하늘의 축복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영적인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사람의 존재에 인격적인 존재에만 붙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존재하고 살아있는 존재에만 이름이 가능한 것이죠.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돌과 나무에 붙여서는 안 됩니다. 즉 가나안의 우상은 인격체가 아니기에 이름조차도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이름을 멸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명령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에 대한 것, 즉 예배에 대한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12장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12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은 예배의 장소를 정해주고 계십니다. 택하신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열두지파의 기업의 정가운데에 해당하는 특정한 지역을 예비해 두시고 그 지역에서 바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지파의 땅인 예루살렘 도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종교적인 예배의 형태인 높은 산과 작은 산과 푸른 나무 아래 즉 아무데서나 드리는 산당 예배에 대해서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장소에서 택하신 곳에서만은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얘는 우상 숭배 풍습과 구별되어서 순수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한 교육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열두지파로 분할된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 결속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파별로 뿔뿔이 흩어져서 개토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 처소를 두고 이곳으로 모이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택하신 장소에 나올 때마다 6절 말씀에 의하면 번제와 제물과 십일조와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가지고 나아오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먹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기억하며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좀 신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라고 제사를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실제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오는 모든 재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어 먹고 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주면서 전적으로 모든 즐거움을 함께 누리도록 이 모든 환경과 시간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고 계신 것이죠. 즉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쳐야 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예물을 바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사제의 은혜를 위한 예물을 바쳐서 이스라엘이 누리는 모든 축복과 번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소유로 인해서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의 목적으로 이 과정들을 허락하여 주고 계신 것이죠. 희생예물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심을 통해서 주어진 축복을 이웃과 함께 또 제사장들과 함께 레위인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2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소견이란 표현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40년의 광야 생활 중에서 여러 가지 환경이 대단히 용이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부적절해서 제사의 규례의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지키기에는 대단히 힘든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는 즉 이제 하나님이 평강을 허락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셔서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면 정해진 법과 식에 따라 율법의 말씀에 따라 제사를 즉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0절부터 14절까지 동일한 내용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두 번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만큼 예배가 중요한지를 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을 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관심들이 일이 있다라면 그것보다 최소 두 배 이상의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 쏟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게 될 때 이제 가축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재물용이 아닌 단순히 먹기 위해 잡는 일반 식용 고기에 관한 규례는 자기 거주지에서 마음대로 잡을 수 있도록 이 규정들을 허락해주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단지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는 히브리어 담이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것은 생명과 죽음이라는 이중적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는 즉 생명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피는 구속사적인 사상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들의 죄를 피를 가지고 있는 이 인간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또 다른 생명의 피를 흘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는 속죄의 상징적인 수단이 바로 이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최소한의 절대 지켜야 될 규정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권을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고 계신 것이죠. 신명기 12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의 이 지파별로 분배를 받게 된다면 이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의 영토는 최소 이 남에서 북까지 약 240km의 거리감이 있습니다. 식용으로 사용할 짐승을 잡을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일일이 예루살렘 중앙 처소로 모이게 된다면 중앙처소의 그 기능을 아마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고기를 잡을 때마다 성소로 모여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바쁘고 또 분주하고 또 엉망이 되겠습니까? 중앙성소에서 그것을 처리하기에는 대단히 역부족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셔서 제사를 위한 제물들만 중앙성소에서 잡도록 우선순위를 정해주고 계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신명기 12장 3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원래 우상은 실제하지 않는, 실존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그 우상은 사람들의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목적은 바로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받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의 욕망과 탐욕과 스스로 가지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어떤 것을 주면 복을 받는 조건으로 또 그 우상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상이 실존할까봐 마치 무속신앙의 초자연적인 영이 실존한다라고 믿고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그 땅 가운데 있는 우상들이 자신들에게 피해를 끼칠까봐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요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상에 대한 두려움과 또 우상에 대한 의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겨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대상들을 놓는 것 자체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라는 것을 신명기 11장과 12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존재를 절대적으로 인정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우상의 삶의 패턴들과 또 세속적인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남아있는 12월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철저하게 깨워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해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귀한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